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참 넓죠. 얼마나 넓습니까?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시속 560마일을 날라와도 10시간을 달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요? 중서부에 살 때 보면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쭉 운전을 하다 보면 가도 가도 평원이 펼쳐집니다.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인다는 사실을 미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지구의 인구가 75억 명입니다. 엄청나죠. 이 75억 명을 지구가 다 품고 있으니 지구가 얼마나 크고 또 지구가 넓습니까? 그런데요, 이 우주를 지구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먼지 알갱이 하나만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사진은 1977년에 띄어서 쏘아서 1996년에 이 보이저 1호가 목성을 지나가면서 지구 쪽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지구가 어떻게 보입니까? 반짝반짝하는 별에 불과해요. 그 수많은 별 가운데 지구가 하나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넓고 넓은 지구가 우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그냥 먼지 하나. 태양이 있고요. 태양을 돌고 있는 목성, 수성, 금성, 이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에서 지구는 꽤 작습니다. 태양이 가장 크죠. 태양을 농구공이라고 하면 지구는요, 쌀 한 톨밖에 안 됩니다. 되게 작죠. 말 그대로 아주 티끌만한 지구다라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죠. 지구가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펼쳐 보였는데 당시 교회는, 당시 사회는 이 코페르니쿠스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를 배신자로 몰았고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는데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느냐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4년 전 2016년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27%가 3명 중에 1명이 지동설을 믿지 않고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죠? 2%는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2%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예요. 이들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뭔고 하면 이렇게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지구가 플랫, 평평합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1990년에 이미 망원경을 지구 대기권 밖에까지 띄워가지고 그 허블 망원경이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도리어 신기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안타깝기까지 해요. 성경을 대할 때 말이죠.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촌스럽다는 말을 안 듣습니다. 맹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예, 시편 77편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끝날 수가 없어서 제가 마지막 두 구절을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여섯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숫자도 좋으니까 7번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앞에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도 지구 중심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은하계를 비롯한 광대한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은하계와 우주를 다 동원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알 수 없으니까 그 당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해서 지구는, 성경은 지구 중심입니다. 또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물난리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것이나 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이나 똑같은 사고방식. 우린 전염병이 왜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기독교인들도 활용을 하고 다시 그것을 신학적으로 신앙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난주에 동부의 허리케인 로라가 와서 또 많이 비를 내렸습니다. 한국도 긴 장마, 유례 없는 장마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충청도에 있는 한 교회에 약간의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3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도움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위로와 힘이 함께 전해지길 기도하면서 우리 임원에서 결정해서 지난번에 폭발 사고가 있었던 레바논과 함께 두 군데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조금이라도 서로 돕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사랑의 빚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갚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물난리가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바다의 폭풍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밀어닥치면 사람은 물론 재산이 다 쓸려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바다의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구나,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나서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옛날엔 신이 많았습니다. 과학이 없는 대신에 신이 많았어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최고였습니다. 고대 바벨론 신화에 보면 티아마트이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여러 인류를 낳았다라고 바벨론 신화를 얘기해요. 이 신화도요, 그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티아마도. 그런데 그의 손자가 마르둑이라고 하는 또 신이 있었는데 이 마르둑 손자가 할머니 티아마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둑이 그 티아마트 몸을 두 동강 내가지고 아래 것은 이 바다와 육지가 있는 땅을 만들고 위에 것은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마르둑이 바다의 신인 티아마트를 이겼으니까 마르둑이 이제부터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마찬가지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13절이었는데 하나님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신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위대한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을 능가하는 1인자 유일신이란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다를 제압하셔야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러분이 예배 전에 손글씨로 꼼꼼하게 써놓으신 이 16절과 18절이 하나님이 왜 최고의 신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노력인데, 16절 17절 여러분 쓰신 손글씨 보면서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오늘 보면요,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히브리 문법에 따라서 물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물이 있고 밭 땅에 물이 있으니까 그 이 두 개가 있다 해서 듀얼 해가지고 물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이 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또 바라봅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군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몸을 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떨었다. 자기보다 힘이 센 하나님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품도 진동하며 내가 그랬어요. 여기 기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테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테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가 아까 말한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벨론 여신, 바다를 제어하는 바벨론 여신과 어원이 같습니다. 테홈, 티아맛.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기품을 없애시고 빛으로 창조하신 것인데 모두 테홈, 티아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에서 바다를 주관하던 티아맛 여신, 바다의 기품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진동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티아맛도 테홈도 기품도 벌벌 떨었습니다. 진동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마르둑은 이 치열한 전투 끝에 티아맛을 이기지요. 하나님은요, 싸우지도 않고 티아맛과 같은 깊은 물을 그냥 제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번엔 비를 내리십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비가 적당히 내리면 단비입니다. 많이 내리면 홍수입니다. 더 많이 내리면 재앙이죠.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복과 화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최고의 신입니다. 궁창이 소리를 내며, 여러분 보겠습니까? 하늘이 소리를 낸다면 이건 천둥소리입니다. 18절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상을 비추며, 천둥 번개가 막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최고의 신입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화살이 날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주의 화살이 나사란다, 날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구가 떱니다.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도다. 하나님의 최고의 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주 전쯤 우리 지역에 천둥 번개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 천둥 번개가 치는지 우린 과학적으로 알죠. 예, 번개가 한번 치면 천저 벼락은 다 떨어진 거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전 번개보다 더 무서운 게 천둥 소리 아닙니까? 근데도요, 막상 천둥 소리가 나고 번쩍번쩍 번개가 치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죽했을까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괜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둥 번개께서 우리는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생길에서 살 인생길이나 이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조금 차원이 다른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두려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근원적인 두려움, 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인식,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물들도 벌벌 떨게 하시는 최고의 신이십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 물이 그만큼 무서웠는데 그 물을 하나님이 제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이시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제국 바벨론에 마르둑과 같은 엄청난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티아맛을 죽인 마르둑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들으면, 지국의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힘도 없고 도움도 주지 못하고 정말 그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니 이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직도 야훼를 믿느냐? 아직도 교회에 가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아직도 목사를 존경하느냐? 그래도 시편 기자는요,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최고로 믿었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무력한 신으로 세상에서 초라하게 저 한 구석에 몰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또 소금으로 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우뚝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이만큼 막중하죠. 우리는 시편 77편을 통해서 2020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전반부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개인의 기도였습니다.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지존자의 오른손이 나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이 10절에서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면서 시편 77편은 전과 후로 나뉘어졌습니다. 후반부로 넘어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니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납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경이입니다. 주어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하는데, 우리도 이래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이 드높여지는데 말이죠. 우린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편합니다. 나 에고 이거 센츄릭으로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중심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둘러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막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 말이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기독교인들도 나만 축복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만 독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행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심보가 우리에겐 없는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더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그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시편 전반부의 상황인데 나 중심인데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온 시편 기자의 찬양이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신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선포합니다. 증명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행여나 이쯤에서 현대인이 발견한 우주를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증명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증명하기 어려운 믿음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을 믿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믿었을 때 그 주는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 던지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겁니다. 그 끝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욕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지구가 75억 명이 산다고 하지만 농구공만한 태양에 비하면 쌀 한 톨에 불과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우주로 나가면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조그만 동네에 살면서 뭘 그렇게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쌀 한 톨 위에다가 자기 집을 멋지게 지은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쌀 한 톨 위에다가 땅을 조금 더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생각하자고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과학자들이 증명했으니까 이 안에 지구를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너무 아둥바둥한 살 때 이 하나님의 크신 우주를 생각하면 조금 여유를 생기면서 하나님 젊었을 때 창조주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너무 아둥바둥 살았네요. 고백이 나오죠.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큰 우주 앞에 서면 참 겸손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욥처럼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저의 부족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엎드려 회개합니다. 물들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한 주간 살아갑시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Before God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내 주장과 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참여하면서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 놀라운 경이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활동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냐? 지금도 교회 나가냐? 아니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세상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높여지는 것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